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모세가 저자입니다. 모세는 그 세상이 창조되는 그 현장이 없었죠. 그러나 창조 기사를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모세에게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하면 일반적으로 시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렇게 시작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총신대 김종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기도 하지만 근본의 책이기도 하다. 근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시작이라는 개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우리도 피조물이다.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살 책임이 있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존재 유무를 논하는 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납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일방적 선언과 선포를 이 창세기가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기정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지음바 되었고 그래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져야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 찬송 이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해와 달과 별들 또 산천초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다, 또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워넣는 것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백에서 기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고백의 내용, 결심의 내용, 각오의 내용을 하기에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충돌되고 충돌되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내가 가진 의도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간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맡기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한 치의 어그러짐도 없고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의 결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의 생애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 목적 안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범의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을 물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자기의 최후에 대한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떠했을까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가, 항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을 애둘러서 드러내죠.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은 뭐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그 말씀과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 정해두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의 순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이제 여기가 간극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내가 쫓을 것인가, 각오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이상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묻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가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길에서나 성전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채찍에 맞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과 핍박,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싫은 것이고 거부하고 싶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증거하는 일 때문에 받는 그 능력과 고난에 쓰임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는 것에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는 자리에 세우시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우시면 그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는 자리에 세우시면 거기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능력받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매맞는 것, 반대받는 것, 오해받는 것,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용납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의 찬송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생애 자체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셔서 받으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창조의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1쪽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도 바울은 정반대편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목수의 아들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사람 예수였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고 구주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증인을 서기도 하는 그 일을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고 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혼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세운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의 현장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 현장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에게 말하여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고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사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에 다수의 서신서를 저작하였고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첫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나의 복음의 사역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를 알고 이 현장에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이 바울에게 보이리라 할 때에 그 바울이 앞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가 받을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좀 더 능력을 주셔서 제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담대하게, 어디에서든 넉넉하게 자기 사역의 책임을 다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복음의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과 이렇게 레벨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위대한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중간에 일 안 하고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충성 안 하고 대충 때우고 온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까지 와서 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한 것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고난과 환난을 다 받는 자리에서조차 충성하면서 그 충성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선 자의 넉넉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피조물의 책임,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책임대로 살아낸 한 인생의 고귀함과 복됨과 풍성함과 넉넉함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지지 않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멋지게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그 쓰심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소원과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소원과 기도 속에 가장 중심되는 근거와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조건과 내가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그 쓰임에 아멘하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할 신앙과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에게 대하여서 왜 나는 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천하게 만들어서 볼품없이 만들고 그러한 더러운 일에 쓰이고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왜 나는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토기장의 권리와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인은 자기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망가지게 쓰십니까? 예, 하나님 망가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곳에 세워두십니까? 예, 별 볼 일 없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있는 듯 없는 듯 요즘 얘기하면 투명인간같이 그렇게 취급받는 곳에 나를 세우십니까? 거기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거기서 맡겨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보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망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데. 그 하나님이 망가지고 망하고 실패한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셨습니까? 자기의 최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선포하는 사도의 모습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늘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사역을 다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오늘 우리 앞에 모범 답안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만 그렇게 쓰임받는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간 길은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 세운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제 해결된 것 같은 문제가 오늘 산더미같이 더 부풀려진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역사라는 것은 평이한 데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괴롭고 어려운 과정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역사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격훈련소 조교 이름은 어느 부대든 다 비슷합니다. 악마, 독사, 이게 독사는 빠지지도 않아요. 미친 개, 이게 다 유격 조교 별명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극악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훈련병들이 그렇게 이제 악랄하게 별명을 붙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군인을 군인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유격 조교 이름이 소파 방종환, 어린 양 이러면 이건 벌써 틀린 겁니다. 그거는 조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극악하게 굴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서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부풀려지는 짐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고통이고 실패고 짐이고 어려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담아놓으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오늘 전체로 찾아보고 있는 영광의 찬송으로 삼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이 밀려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칠고 참혹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기서 망했구나.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거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고백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이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부름받고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내게 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가 막힐 것을 담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죠. 그때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자리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섭리와 뜻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망가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게 하시고 감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